레위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한지가 한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우선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6장을 이어가겠습니다. 1장서부터는 대체적으로 다섯 개의 제사가 소개됐죠. 그 제사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다섯 개의 제사가 쭉 소개되었습니다. 우선 번제나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제사죠. 그리고 화목제는 개인 차원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개의 제사의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서부터는 이 제사에 대한 초점이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서였습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는 이 다섯 개의 제사가 다시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했던 걸왜또 하느냐? 이제는 규례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성도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규례였다면, 6장서부터는 그러면 그 제사를 집행하고 집례하고 준비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설명이 이제 6장서부터 쭉 이어져 왔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14절 볼까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선 여기 소제. 아까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종류라 그랬어요. 번제와 함께. 자, 소제를 제사장들이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물질이 등장을 하죠. 첫째는 고운 가루 한 움큼. 둘째는 기름. 그리고 셋째는 유향입니다. 우선 고운 가루 한 움큼은 곡식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과 기름은 이게 사실 좀 비싸요. 비싼 이유가 뭐냐면 기름은 그것을 추출하기까지의 많은 과정에 노동이 집약된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름은 당시 비쌌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일단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날라오는 수도 있고, 또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름과 유향은 사실 굉장히 비싼 물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물질이 소재에 왜 들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여기 담겨진 영적인 상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운 가루 한 움큼 곡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곡식을 거두어서, 그리고 고운 가루까지 되려면,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하게 빻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리가 나는 것은 용각산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세한 가루가 돼야 된다 그 말이겠죠? 여기에는 많은 노동이 가해져서 가루가 잘게 부수어져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우선 여기에는 네 가지 정도의 상징이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 희생. 희생. 두 번째는 섬김. 봉사, 겸손. 이 네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가 빠져서 잘게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 봉사, 섬김, 겸손을 집약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아가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 자기 오신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죠? 자, 이 잘게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된 이것으로 나중에 뭘 만드냐 하면 떡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운 가루 속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생, 봉사, 섬김, 겸손. 이 네 가지 덕목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로 나중에 이제 떡을 만들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고운 가루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십자가의 그 섬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은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기름 붓다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를 했지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붓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 그 성령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기름이 성경에는 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아멘. 거기 뭐예요? 기름이 뭐의 상징이었어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은 성경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첫째는 성령의 임재와 두 번째는 기쁨의 상징으로서 기름의 기쁨, 기쁨의 기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한 백성들의 기쁨, 영적인 희열을 상징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건이 뭡니까? 향입니다. 향, 유향. 자, 여러분 이 향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를 우리 한 군데만 계시록 5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계시록 5장 8절을 좀 볼까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들이라. 아하. 성경에서 향을 얘기할 때는 특별히 금대접에 담긴 향을 얘기할 때는 성도들의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그리고 이제 이 향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즈카라. 아즈카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향에 대한 히브리어예요. 아즈카라. 그런데 이 아즈카라라는 말의 그 뿌리 어원을 보면 자카라에서 유래가 되어서 자카라. 이 자카라라는 말이 사실은 기억해 하다, 기억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억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향으로, 향이 올라가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방식대로 그 기도를 한 올이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보관하셨다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시간에 그것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응답이 당장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분이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징이 담긴 물건을 물질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16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예, 그것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뭘 넣지 않도록 돼 있죠? 누룩을 넣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누룩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물질을 부풀게 만들고 또는 변형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습니까? 안 넣으라 그랬습니까? 넣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운 가루로 뭘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도록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요. 근데 이 떡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양식됨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양식 삼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만 여러분들의 힘을 삼으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양식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되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시죠? 예. 그 식사 기도를 왜 하죠? 소화 잘 시켜달라고. 뭐, 그것도 기도 제목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고백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육신을 지탱시켜 주듯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은 것이 식사 기도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을 담은 양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음식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오직 주님으로만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일 주님을 양식 삼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상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위대한 일상입니다. 사소한 소소한 일상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죽을 일 쌓일 세상에는 더 그래요. 얼마나 이 땅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우리 며칠 전에도 GOP 그 우리 군선교 선교 지역입니다. 거기가 사고가 났죠. 관심병사. 그 아이도 불쌍하지만 딱하지만 그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던 그 애꿎은 젊은이들, 그 사고로 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숨을 거뒀죠. 또 그 아들을 나라에 맡기고 제대할 말을 하늘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까요? 기가 막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이 땅에는 하루하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을 때마다 죽을 일밖에 쌓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슨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여러분들의 구주 삼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분초라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위험들이, 사고들이 나 자신을 알게 모르게 사지로 몰아놓고 비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양식 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은혜로 삼게 하시고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떠보십시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자, 이 양식을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그랬어요. 자, 아침과 저녁이 갖는 문학적 의미가 뭘까요? 하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 습관이나 문학적 표현 가운데도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하루의 전체 시간을 포괄한 표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양식 삼는 것이 어느 한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잠깐 앞을 보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이 말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취임하는 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적으로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제사장이에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에 막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직접 찢으셨는데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찢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종교라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몸을 찢어 우리로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럼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22절을 보십시다. 이 소제는 아론의 제사장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백성들이 소제물로 가지고 온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먹지 못할 음식이 뭐냐면 자기들이 소제물로 드린 음식은 자기들이 못 먹어요.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이 아니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직책입니까? 이타적인 직책입니까? 이타적인 직책이죠. 즉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예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부름입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부름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타적인 제사장 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소금의 역할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는 이기적인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타적인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내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덕. 덕은 그 어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섭죠? 덕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덕이 갖는 그 단어적 정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먼저 보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마음에 모든 세계관과 판단의 기초를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행동 하나, 언어 하나, 관점 하나가 사실은 세상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책은 제사장직으로서 이타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너희가 드린 음식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 말이겠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대한 일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종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선교 기도회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위대한 일상을 위해서 손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6장 소재의 경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